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0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어제까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다시 생명의 삶 본문인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예레미야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자연현상들, 뭐 물이나 구름이나 번개나 바람 같은 것을 바알이 주관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우상을 섬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천지의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비교가 되는 우상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여러분, 겉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루아흐, 생명, 생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사람도 그저 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생기를 그 안에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도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게에 가보시면 정말 사람처럼 보이는 마네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박물관에 가보시면 정말 멋있는 조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겉모습이 아름답다고 멋지다고 할지라도 마네킹이나 조각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손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생기가 없고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모두 만들어주셨습니다. 생기가 없는 우상과는 다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십계명 가지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생명 없는 것들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장시키겠다는 이유로 무조건 고난을 던져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는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게 심판을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자녀를 꾸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자녀들이 실수했을 때 여러분 꾸중을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제대로 자라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매를 들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매를 들면 그 자리에 살아있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래 참으셨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심판을 하시고 때로는 채찍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서 살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주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은 징계하지 않는 하나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 주님을 떠나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돌아와야 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고백을 합니다.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걸어가고 싶은 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걸어가도록 백성들이 잘 걸어가도록 양떼들이 잘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고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목자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삶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대신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앞장서서 바른 길을 걸어가지를 못하면 그 뒤를 따라가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백성들도 다 리더를 따라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바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가 흩어졌도다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찾지 아니했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럼 시편 14편 1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어리석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자들 뿐만 아니라 그 양떼들까지 다 영향을 받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바로 서지 못한 이스라엘 왕들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목자들은 형통하고 지혜로우며 양떼가 모이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하기를 권면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앞장서서 먼저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을 살면 우리 자녀손들도 그 모습을 따라 살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누구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아야 하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걸음들을 바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가장 먼저 걸어 들어갔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걸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순간에 요단강 물이 멈춰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장서서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섬겼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냐면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들은 풍요한 삶, 다산의 삶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그때랑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산과 풍요를 형통함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 크리스찬조차도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믿고 사는 것,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형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 형통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성령님이십니까? 아니면 우상들입니까? 만약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의 잘못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그런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간절하게 애통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죄로 인해서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채찍을 들어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들의 실수나 아픔을 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 섬기며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도와주시며 저희의 삶의 걸음에 매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